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을 갈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안내란 가고자 하는 길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길을 안내해 주거나 반대로 누구로부터 안내를 받거나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안내를 받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도일 수도 있고 요즘은 뭐 하도 기술 문명이 발달한 때라서 안내 그러면 금방 내비게이션이 떠오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은 성경 안에서도 안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걸쳐 흐르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깊이 있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일은 좋은 것으로 양을 먹이고 또 안전하게 지키고 뜻하는 목적지로 잘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스스로가 그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 역시도 매우 그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그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는 일을 그 다윗에게 맡긴 것도 그의 아버지 이새가 평소 그 다윗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당장 자신이 그 골리앗을 대적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섭니다. 당시 사울 왕의 그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이 나서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여러 맹수들과 대적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또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자신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잠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것으로,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좀 실감나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산다고 하지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슴이 좀 답답해 오기도 하고 갑자기 머리가 막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 나름대로 설명하고 표현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너무 정답을 말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에도 갑자기 이렇게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끄시는 분이신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그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그 인간을 이끄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를 인간의 그 삶의 자리였던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이끄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인도하심과 인도받음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인간은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가면 생명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부할 때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주신 말씀이죠. 내가 명한 그대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거부했을 때 그들이 처한 지경은 영적인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죽음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표현상으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백성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을 다윗이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결국 시편 23편의 내용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적이고 또한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그 궁극적인 지점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갖는 그런 목적지와 다를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지점을 마음에 정해놓고 그 목적지까지,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그저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지점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압적이거나 또는 무력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정답표만을 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옳고 정당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나름대로 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는 과정이 될지라도 그 인생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실수를 배우게 하시고 또 부족함을 배우게 하시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는 내가 마치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설령 그 일이 잘못된 결과라도 내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는 왜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강제로라도 막아주지 않으셨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이끄심이 되냐? 보여주고 그냥 선택했는데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 되시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나가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의와 그리고 선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죠. 이 푸른 풀밭, 예전엔 푸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만나면 그 예전부터 꼭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가수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쨌든 이제 누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과 100년 살고 싶다 그런 가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연상되는 모습도 바로 그 노래의 가사와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엽서에서 보는 것처럼 알프스 산의 그 산자락 기슭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이렇게 풍성한 그런 풀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풀밭은 결국 광야 속에서 만나는 푸른 풀밭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타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광야요. 다윗이 양을 쳤던 것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떠오르죠. 메마르고 황량하고 그리고 척박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무슨 삶의 풍족한 조건은 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인식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광야에도 비가 내리면 눈이 부실 정도로 보기 좋은 푸른 초원이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바로 그런 지점을 알고 그리로 양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과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연결지어 보면 그 3절에 고백하는 내용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목적하는 바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을 맛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도는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거기에 푸른 초장과 생명의 물가와 그리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늘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소생케 한다라는 말 자체가 다시 소생함을 받아야 할 만큼의 그런 곤고한 자리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지경에도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도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은 상황에 관계없이 참되고 진실하고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또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 내가 그냥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고통을 당해도 홀로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찬송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와 이런 인식은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모두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대선언을 하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조차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즘식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그 리더십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의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게 된 자들이 결국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움을 또한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배웁니다. 이야기 들으며 정말 그래 맞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됐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전파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빛이요 소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도 어둠 속에 있으면 그 길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두움만 있을 뿐이지 길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빛이 그 빛을 발하면 그러면 길이 드러납니다. 없던 것이 빛을 발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 자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람들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데도 등대는 필수적입니다. 배는 등대의 빛을 보면서 항해합니다. 바다에도 뱃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해하는 자, 항해자에게는 그 길이 보입니다. 배가 아무 곳이나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뱃길을 따라가면 파선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충실히 걸어가면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 앞에 그 길을 보이게 됩니다. 생명의 길, 신자가 걷는 길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이상의 삶이 존재합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영향력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보이신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있으면 큰 것 바라지 않게 됩니다. 작은 것이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를 때 극도로 갈증을 느낄 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를테면 뭐 근사한 곳에 앉아서 좋은 풍경 보고 아주 신선한 생과일 마시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어디서든 그저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그저 시원한 생수 한 그릇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있을 때는 바라는 것이 진수성찬이 잘 차려진 그런 멋진 상이 아닙니다. 그저 밥 한 그릇에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간섭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셔서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그 인도하심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그래서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고백을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쉼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떤 경우에도 소생함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인생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이 있는 인생을 살리라 고백하게 합니다. 시편 말씀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되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처음 지으신 때서부터 이끄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행할 길을 일러주시고 또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그 자유답게 사용할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선택하는 바는 그저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바는 여전히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어느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심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주의 간섭은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단비를 경험케 하시고 또 쉼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배우고 맛보고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